Mirovnania Rusnika. Amen. 정말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또 삼두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반갑고요. 또 우리 또 한 주간 안 뵀더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강도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번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우리 일곱 재앙 중에 여섯째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또 한 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움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오늘 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음은 아니지만 이 새로운 지식들이 여러분의 믿음들을 아마 견고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또 믿음을 더 많은 큰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이 더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그와 같은 경험들을 가지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전쟁인과 동시에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이 지상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전쟁에 중립으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많은 전쟁에는 중립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전쟁에는 모두가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의 전쟁은 보면 이 성경의 전쟁들은 보면 이 국부적인 전쟁이요 지역적인 전쟁이었어요. 지금 성경의 모든 이 전쟁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들이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역사의 중추적인 그런 역사를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점점 확산되어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적인 전쟁,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은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아세아, 남아메리카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세계 대전이라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야말로 이제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 그 주석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에 있는 주석, 요한은 마지막 날들에 있을 재앙들을 목도하였음 하는 그런 제목 밑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서 일어나게 될 끔찍스러운 장면들을 직접 목도한 증인이었다. 그는 군대들이 사움터로 질주해가는 것을 보았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함으로 낙담하는 것을 보았다. 땅은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며 그 가운데서 파도들이 노하여 공고한 것과 부풀어 올라 흔들리는 산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온역과 기근과 죽음이 땅의 거민들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 자, 이 장면을 보니까 지금 어느 장면입니까? 지금 바닷물이 막 끓어오르고 땅들이 파도처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산들이 막 바위들이 날아다니는 이 정경들은 바로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시기를 여기에 지금 보여주는데 그 바로 전에 군대들이 뭐 하는 것을 보았다. 군대들이요. 군대들이 싸움터로 질주해가는 것을 보고 봤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두려워서 이 광경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하는 데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는 단지 어떻게 해요? 두 편만이 존다.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예. 두 편만이 존재한다. 즉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과 흑암의 왕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로 나뉜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능력과 표적들 그리고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위기가 바로 앞에 와 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힘을 마비시킬 것인가? 미혹하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리의 영향력이 압도당할 것인가?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신 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군대를 용서하고 나오실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으로는 누가 용서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이 선의 편에 서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를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온갖 모양의 악을 성행할 것이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힘을 악한 천사들과 연합한다. 예, 천사들도 연합합니다. 그들은 계속 싸워왔고 가장 잘 속이는 방법을 터득해왔으며 여러 세기 동안 그것들을 강화시켜왔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은 발악하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뭐를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과 이런 준비한 자들은 발악을 하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도 결과적으로는 누구 앞에 발악을 할까요? 예, 그리스도 앞에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면요 슬피 울고 난 다음에 결심할 거예요. 누구한테 발악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할 것입니다. 끝끝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고 더 희망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는 없다고요? 중립이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주인이 끄집어내서 어두운 데 두니까 그가 슬피 울며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 어떨 때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은 이쪽 편이 있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우리 중 아무도 좋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우리는 등과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있어야 한다. 군대의 주재께서 그 싸움을 지휘하시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선두에 누가 선다고요? 예수님이 서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엄숙한 사건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팔이 연달아 울리고 재앙이 연달아서 땅의 거민들 위해 쏟아질 것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장면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이날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겠는가? 이제 우리는 졸지 말고 어떻게 있으라고요? 준비되어 있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왜 실제적인 전쟁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왜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또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진 이 사단의 영을 받은 이 세 무리가 왜 아마겟돈에 모이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마겟돈. 여러분, 아마겟돈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예, 바로 무깃도. 예, 무깃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그 땅의 모든 세상에 귀신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그곳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모이더라. 모인다는 말은 다 모인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그곳에 관심이 집중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게 될 것이에요. 거기에서 집중된 가운데서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정치가들도요, 만약에 지상에서 3차 대진이 일어난다면 그 시작은 어디가 될 것이다? 세상에는 뭐라고?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예, 이스라엘, 중동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이거든요. 그곳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곳이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곳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왕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는가? 전쟁이 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면 중동에서 그 무서운 전쟁이 그곳에서 발발될 것인가? 여러분, 전쟁의 예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쟁의 예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몇 장이에요? 자, 우리 다니엘서에 넘어가면 다니엘서에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전쟁을 예언해 놓은 기사가 나오죠. 자, 다니엘 10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0장 1절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르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뭐예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자, 이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은 이 지상에 일어날 큰 전쟁을 기록한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 11장, 12장을 연구하면 이 지상의 큰 전쟁은 이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제 공부하지는 못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해서 예언들을 좀 이 시간에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다니엘 11장,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이 40절로부터는 이 지상 마지막 세대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느 때에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면서 여기 무슨 왕이 나옵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고 하는 천주교회가 그 전성기가 끝나고 멸망받을 예언이 나와 있죠. 그 천주교회가 멸망하는 해가 몇 년입니까? 1798년을 갖다가 마지막 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서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 1844년부터입니다. 그 전에 1798년부터 해도 되고 1888년부터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서학적으로 보면 지성소 시대인 1844년을 마지막 때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땅에 일어날 무슨 전쟁이요? 전쟁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44년 이후에 있을 전쟁을 여기 처음에 뭐라고 했냐?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있는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가운데 남방왕이 먼저 북방왕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대응해서 북방왕이 여기 큰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넘치는 물같이 남방왕을 쓸어버리는 장면이 이 4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북방왕이 물에 넘침처럼 남방왕을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남방왕은 그때부터는 자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방왕에 의하여 남방왕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이 지상에서 그 세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북방왕만이 이제 계속 존재하면서 나오는 역사가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혹시 시간이 있다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의 예언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요것밖에 없어요. 11장 35절 36절을 한번 보겠어요. 39절까지는 이 내용인데 이것은 요것을 이해해야만이 40절로부터 나오는 전쟁이 더 우리가 믿어지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절 보세요.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언상으로 이야기하는 1798년 내지는 1844년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전된 기한이 있습니다. 작전되어 있는 기한이 있다. 이 로마 캐토릭이 로마 법안권이 작전된 기한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년 동안? 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있으려나 이 작전된 기한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인데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이 왕이 로마 캐토릭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왕이, 그러면 이 왕이 누군지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뭐가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예언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이루느냐 하면 이 왕이 이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왕이. 이 왕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예언을 성취시키는데 그럼 이 왕이 누구냐? 도감권이 1260년에 마쳐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도록 하는 왕이 누구냐 말이야. 마치도록 하는 왕이. 나폴레옹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토릭이 어디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로마 법안 피우스 6세가 누구에 의하여 망했느냐? 예, 나폴레옹에 의하여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왕은 나폴레옹을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왕. 나폴레옹을 이야기하는 나폴레옹이 이 작전된 기한을 이루리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나폴레옹이 신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나폴레옹이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혁명은 민중분기입니다. 오늘날 공산당의 혁명과 비슷한 그런 혁명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귀족들과 왕족들과 법왕당을 대항하여 일어난 혁명이 바로 나폴레옹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왕, 로마 캐토릭과 이 귀족과 왕정을 하는 이 귀족들이 단합해서 백성들을 심히 핍박을 했어요. 거기에 붕괴해서 일어난 것이 나폴레옹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자마자 왕권을 잡은 이 나폴레옹은 어디로 쳐들어갔느냐 하면 이태리 로마를 쳐들어가서 피우스 6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생포함으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해가 1700몇 년도? 98년. 정확하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는 해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여기 나오는 이 왕은 나폴레옹인데 이 나폴레옹은 아주 이 로마 법왕권에 의해서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신을 데려가는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주의의 사상이 어디에서 삭혔느냐 하면 바로 이 나폴레옹 혁명 정부에 의하여 공산주의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상이 삭혔어요. 신이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 혁명을 성공을 시킵니다. 이것이 1792년이에요. 1792년인데 자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이 나폴레옹 혁명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그가 나폴레옹 프랑스 정부가 그 말입니다. 모든 것보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크다. 이제 뭐 신들도 필요 없고 법안도 필요 없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냐고 아무 신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신을 전부 배격하고 여자의 사모하는 것, 결혼 제도를 이 나폴레옹이 없애버렸습니다. 예, 뭐 자기 마음대로 자유주의. 예, 아주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오늘날 또 도덕적으로 가장 태폐한 나라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예, 이 결혼은 누가 사모하는 거예요? 여자가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 38절 그 대신에 무슨 신을요? 세력의 신. 군대밖에 믿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신이 있다면 군대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나폴레옹이 군대를 가장 첫 번째로 숭배하는 그런 하나의 세력으로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예, 하나님은 유일신은 믿지 않았지만 다신교적인 신은 인정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방의 모든 신들을 힘입어 나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는 아주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제할 것이요 무릎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나폴레옹 혁명 정부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왕족들과 귀족들에게 소속되어 있던 모든 농토를 다 빼앗아서 그 땅을 누구에게 나눠줬느냐 하면 백성들에게 다 골고루 분배해줬습니다. 이렇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눠 주기도 하리라 해놓고는 40절의 마지막 때 이제 이 마지막으로 엄청 뛰어나오는 역사를 이제 매우 뛰어나오는데 여기엔 남방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남방왕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남방왕은요 남방왕의 특징이 뭐냐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을 이야기하는데 이 북방왕과 남방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북방왕이요 남쪽 세력은 남방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항상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중에 북방왕의 가장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로니아. 예, 네,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로마 다음에 북방 로마. 아, 이렇게 북방왕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남방왕은 누구냐면 남쪽에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입니다. 이 애굽이 남방왕이에요. 그러면 이집트는 뭐냐면은 이집트는 이야기하고 바로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그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겠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집트가 무신론 나라는 아니에요. 다 신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자냐? 이 남방왕의 특징이 뭐냐면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유일신은 다른 어떤 신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남방왕의 특징은 뭐냐면은 개구리도 믿고 뭐 뱀도 섬기지만 누구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항상 싸웠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 페르시아와 이집트, 헬라와 이집트, 로마와 이집트, 북방 로마와 이집트. 계속 이제 남방왕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북방권이 멸망하고부터는 북방왕도 이 지상에서 없어졌지만 남방왕도 이집트도 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뜻밖의 40절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남방왕은 누구냐? 그러면 북방왕은 누구냐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요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북방왕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유일신을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이 북방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남방왕의 특징은 뭐예요? 유일신을 이 세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방왕은 인정을 하나 뭐는 하지 않는다고요? 섬기지 아니하고 그를 뭐하는 거예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항상 이 북방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은요 항상 예를 들어요.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의 그 위를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니므롯이잖아요. 그죠? 니므롯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가 바벨로니아, 부바벨로니아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원조가 어디에 올라가냐면 사단으로 거쳐 올라가요. 사단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뭐하는 세력이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북방왕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세력은 남방왕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면 1844년 이후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1844년 이전에 잠깐 동안 남방왕의 위치에 선 사람, 나라가 어느냐 하면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정부예요. 한 10여년 동안 짧게나마 나폴레옹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에 이 프랑스가 남방왕의 위치에 섰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아주 주름잡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나 남방왕과 북방왕의 특징은 뭐냐면은 두 나라가 다 아주 강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혁명정부는 금방 망해버렸어요. 러시아에 의하여 망했다는 역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망해버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주름잡는 남방왕이 누구냐? 자, 그 다음에 북방왕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새로운 연구인데요. 1844년 당시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 남방왕은 역시 애굽이고 북방왕은 토끼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터키가 강합니까? 약하고 이집트는 어때요?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지상의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어떤 세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버방로마 다음에 이들의 권세를 이 지상에서 잡고 있는 이 지상에 어떤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쫙 보면 어느 나라가 딱 등장하느냐 하면은 미국이 등장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북방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면 남방왕은 어느 나라예요? 실제적인 나라예요. 이 프랑스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이 지상에 탄생된 큰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 오늘날 러시아, 구소련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련은 나폴레옹의 그 공산 사상을 가지고 이 지상에 태어난 공산주의의 종주국으로 어느 나라가 나타났습니까? 소련이었어요. 이 소련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동안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착실하게 발전해오던 미국의 세력의 절반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중간에 반토막이 딱 나고 저 위쪽은 누가 점령해버렸습니까? 소련이 점령하고 이쪽에는 북방왕 누가 점령해버렸습니까? 미국이 점령했어요. 온 세계가 이 두 나라의 세력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딱 갈려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의 주도하에 유럽과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가 움직였는데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러시아, 소련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세력을 확보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1844년 이후에 공산주의가 온 세상을 침투해서 세상을 민주주의, 미국의 세력을 계속하여 일어나는 하나의 큰,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미국이 화가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나서 이 천주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쫙 퍼지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에 의하여 천주교 국가의 약 뭐 3분의 2 가까이가 이 공산주의에 의하여 천주교 국가들이 점령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사상이 뭡니까?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이 천주교 세력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의 예언의 성취가 옵니다. 무슨 성취가 오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국과 캐토릭이 연합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합될 수 없는 두 세력인데 연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캐톨릭은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원수였어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캐톨릭과 미국은요. 그래서 그런데 사단은 미국과 캐톨릭을 연합시키지 않고는 마지막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남방왕의 세력을 통하여 이 미국과 캐톨릭을 연합시키는 일을 추진해 나갔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에 의하여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세계에 퍼져나감에 의해서 미국과 캐톨릭이 어떻게 했느냐면 아, 우리 이렇게 서로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공산주의를 막아내지 않는다면 미국 너도 천주교 우리도 다 둘 다 망하게 된다고 하는 공통 관심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극기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미국과 캐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을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1984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사적인 예언이 성취됩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에 미국과 로마 캐톨릭이 드디어 뭐를 맺습니까? 수교를 맺어요. 그래서 예언 가운데 보면 미국과 캐톨릭이 수교를 맺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좀 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하겠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캐톨릭과 미국이 연합합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죽은 요한 바오로 2세가 비밀 회담을 합니다. 그 비밀 회담이 뭐냐면은 우리가 연합하여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아주 막강한 분비 증강과 분대를 양성합니다. 그것을 대항하여 소련이 어떻게 했어요? 막강한 국력을 소모해가면서 이 국력을 키우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 했습니까? 우주를 정복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 우주를 누가 정복하느냐 하는 경쟁이 붙었기 시작했어요. 군비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공위성 하나 터뜨리면 소련도 터뜨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몇십 년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모든 경제를 다 거기에 투자하다가 보니까 망하게 돼가지고 이와 같은 군비 전쟁으로 인하여 여기에 40절에 보니까 북방왕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남방왕을 어떻게 했어요? 남방왕에게로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 물이 넘침까지 지나갈 것입니다. 자, 큰 홍수가 와서 싹 지나가면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남방왕의 존재가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캐톨릭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남방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1990년도에 고르바초프가 모든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으로 연합할 것에 대한 공산주의 포기 선언이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순식간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 지상에. 공산주의가 싹 어디 가버린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물이 지나간 것처럼 싹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뭐냐? 이 전쟁을 통하여 미국과 캐톨릭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두 원수의 세력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미국을 통하여 천주교회는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보면 세상 전면에 천주교회가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납니까? 미국을 앞세워서 천주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미국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41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빠른 속도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북방왕입니다. 남방왕은 이 지상에서 이제 없어졌어요. 남방왕은 세력은 없어졌어요. 그가 북방왕이 그 말입니다. 또 어디를 들어갈 것이며?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옛날의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구약시대의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교회, 유대나라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영화로운 땅은 어디예요? 오늘날은 유대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뭐요? 나라요. 그러셨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럼 이 북방왕 미국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인류의 혁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종교 무슨 나라예요? 종교 자유의 나라가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바뀌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로운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것이요. 그 다음에요? 많은 나라를 폐망케 할 것이나 뭐는 남는다고요?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은 에돔, 암몬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혈족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혈족들이란 말입니다. 누구예요? 개신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들은 비록 타락했지만은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존귀한 자들, 거기에 기이하고 믿음대로 사는 그런 자들은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일월 명령 때 이 바벨론 교회 가운데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2절. 그가 열국에, 북방왕이 그 열국의 손을 펴리니 무슨 땅도? 애굽 땅. 애굽이라는 말은 불신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 세계. 그러니까 온 세상도 어떻게 되리라? 미국의 그 권세에 다 어떻게 될까? 굴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권세 안에 이 세상이 굴복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미국의 권세에 모두가 나라가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3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북방왕이 애굽의 뭐를 잡는다고요? 경제권을 잡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경제권을 이용하여 온 세계를 다 뭐 해버릴 것입니다. 점령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 북한의 김정일이가 그렇게 미국을 욕을 하면서도 미국하고 자꾸 이 수교를 하려 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이 경제권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미국의 경제권을 다 줍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의 경제를 통과하는 많은 기구들이 있죠. 뭐 가스라 그래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 나포다, 에이펙, 뭐 여러가지 국제의 무슨 조직들이 있어요. 경제 조직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 조직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제권을 이용하여 세상을 뭐 할 것이다? 장악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44절. 그러나 조금 더 보겠습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 사람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요. 구스 나라는 부자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뭐냐면은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가 다 미국에 뭐 하리라? 굴복하리라. 이 모든 나라가 굴복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4절. 그러나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범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여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며. 이 때가 어느 때냐면은 일요일 법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여섯째 재앙의 초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북에서 요 이때쯤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내린 때입니까? 늦은비가 내린 때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 법령이 점점 강화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무슨 능력이 내립니까? 늦은비 성령이 내리면 늦은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가 있어요? 큰 소리 외침에 의하여 이 북방왕이 화를 내게 된다고 말해요. 큰 외침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며 이 땅은 이제 영원한 멸망이 박도했다고 하는 큰 소리 외침에 내 백성아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누가 화를 내느냐 하면은 미국이 화를 내고 캐톨릭이 화를 내서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까지인데 남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것이요. 그 다음에 45절 그가 북방왕이 어디예요? 그의 장막 궁전을 어디예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북방왕의 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북방왕의 세력의 끝이 여기까지인데 어디에 장막을 펴려고 한다고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기 장막을 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산이 어디냐? 전번에 한번 공부했잖아요.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 그의 발이 닿는다고 그랬어요. 감람산에 그리스도의 발이 닿고 그곳에 무엇이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도록 구별해 놓은 산이 감람산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어 있다는 산. 구별되어 있는 산이 어느 산이냐면 감람산인데 그곳에 하늘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누구도 알고 있을까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곳을 미리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거룩한 산 사이가 바로 진짜 무기또 골짜기예요. 거기가 바로 거기가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자기의 궁전을 펴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궁전을,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날 실제적인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그 부분에 이 북방왕이 거기에 자기의 최고의 본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궁전을 거기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방왕이. 항상 북방왕은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북방왕을 통하여 그곳에 자기의 궁전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북방왕이 끝이 나는데 이때 아마겟돈 절정이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모든 세계가 미국과 천주교회에 굴복하지만 스스로 굴복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굴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는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은 기독교의 성지요, 또요, 이슬람교의 성지요, 캐톨릭의 성지요,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다 그곳을 점령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은 유엔에서 감시를 하면서 이슬람교도 캐톨릭도 기독교도 적당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 북방은 내 혼자만이 하겠다는 겁니다. 내 보좌만을 이곳에 두겠다고 할 때에 이슬람교 세력, 유대교 세력, 기독교의 세력, 자기의 모든 관심들이 있는 세력들이 그때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날 수 있나 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에 아무도 이 북방왕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또 이 전개가 나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북방왕을 따르다가 갑자기 북방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배반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토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적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멸망하는 장소가 무기토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지 않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의 전쟁에도 우리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도 어떻게 될까요?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선악의 전쟁이 아니라 악과 악이 붙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서로 간에 다 어떻게 하느냐? 망하는 전쟁. 서로 간에 망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잔행과 그들의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결과를 그곳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 되는지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장 보세요. 14장 19절 20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어디까지요? 말굴레까지 나왔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때에 이것은 이 지상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서운 세력들을 이곳에 다 집결시켜서 그들이 다 죽게 만드는 내버려둬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뭐가 무슨 무기가 다 하는가? 땅을 망하게 하던 모든 것들이 다 폭발할 겁니다. 여러분 땅을 망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지상에 땅을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저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터졌는데 지금도 그 땅이 어떻다고 그래요? 그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땅을 망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 다 망하리라. 그런 예언이야. 앞으로 그때는 이 지상에 있던 원자폭탄들도 터져나올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이 무기토 전쟁에 다 모여서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에 본이든 타이든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대안할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의 날에 사단도 그 전쟁을 위하여 세력을 모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되어버릴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모였는데 결국은 누구끼리 싸우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당하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요, 이 예언은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준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곧 뭐 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미국과 캐톨릭이 연합해서 전 세계의 세력을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요, 공공연하게 미국을 대적하는 나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북한, 그 다음에 저기 이란, 그 다음부터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다 굴복당해버렸어요. 억지로 굴복이 당하든지 스스로 굴복하든지 다 굴복했어요. 이란도 이제 거의 힘이 없어요. 지금 북한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거의 힘이 이제 전 세계가 자이든 타이든 경쟁에 의하여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미국이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굶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생계의 방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은행에 저금할까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때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굳건하게 이 세상을 탈바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쟁에서 우리 다 하나님 편에서 백마를 타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의의 군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지금 무섭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이제야말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마지막 때 가마귀와 정말 모든 짐승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애가 더욱 거룩함을 얻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말 어두운 세상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많은 아버지의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들에게도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주님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주여 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여태 동안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시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